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 미사일 전략 순항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 훈련과 확장 억제 연습을 실시하는 등 양측의 강대 강 대결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죠. 지난 18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 기자가 먼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18일 북한은 ICBM에 이어서 20일에는 미국과 한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는 화성 2형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했고요. 이어서 23일에는 전략 순항 미사일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난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 첫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이후에는 두 달 가까이 잠잠했었는데요.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 계획, 또 확장 억제 연습,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 미사일 발사 논의 등을 이유로 이같이 미사일 발사 패턴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북한이 기록적으로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한반도 여러 가지 예정된 그 움직임들을 보면 올해도 북한이 다시 이 같은 도발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들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즉각적이고 강력해졌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에는 미국과 한국이 야외 기동훈련을 비롯해서 규모와 강도가 확장된 연합군사훈련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이에 맞서서 북한 역시 전례 없는 대응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도 계속 높아지면서 자칫 위기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북한의 이런 잇따른 발사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ICBM 탄도 미사일 또 순항 미사일을 쏘고 또 북한에 이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두 차례 그 담화를 냈고요.
예.
또 한국과 미국은 연합 군사훈련, 또 도상훈련 이런 걸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도발, 또 한국이 이에 대응해서 훈련을 실시하면은 여기에 대응해서 또 북한이 도발하는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도발과 대응 이런 것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과 미국은 이미 그 지난해에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다 협의를 해서 이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지난해 한 40여 차례 65발 이상의 그 탄도미사일 ICBM 8발을 쏘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면 전략자산을 신속히 동원해서 대처하자 이렇게 밝혔고 또 한미 훈련을 강화하자 이런 그 합의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군사적 대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과 미국은 이제 19일 날 미국의 그 B-1B 그 전략 폭격기를 그 한국에 전개해서 최첨단 전투기 10여 대로 한반도 상공에서 그 연합 공중 훈련을 했고요. 또 이어서 그 20일 날은 그 동해 공해상에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그 일본의 그 해군 그까지 모여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이 같은 그 기존에 합의된 군사적 대응을 차분히 하고 이와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번에 그 18일 날그 화성 15형 ICBM을 발사하자 백악관이 즉각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히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그 미국, 한국, 일본 그 외교부 장관이 독일에서 그 회동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그 ICBM을 발사하자 현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를 규탄한다 이런 걸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이런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그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은 외무상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관행을 이어가면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선전포고라면 뭐 원하면 전쟁도 할수 있다는 건데, 자, 북한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한 그 어떤 것을 관행이라고 지적을 한 것일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선전포고는 사실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로 상대방의 그 움직임을 해석하고 여기에 맞대응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 상태로 돌입한다는 건데요. 그동안에 나온 북한의 여러 가지 담화 중에서 상당히 이제 수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그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관행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담화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미국의 적대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네.
이 권정근 국장은 이 담화에서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다가는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그앞 문장에서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공약을 포기하고 북한을 반대하는 각종 명목의 연합훈련들을 중지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미뤄보면 역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그리고 또 미한 연합훈련 이것을 관행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잘
네.
아시는 대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북침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상당히 도발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예. 앞서 김여정 북한의 부부장은 19일 담화를 내고요. 대북 적대시 사안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미한연합훈련 할 때마다 지금 바로 엊그제처럼 이런 미사일을 계속 쏘겠다.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나요?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19일 담화에서 이제 대북 적대시 이런 것이 계속되면 그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그 압도적 수준이란 게 뭐냐 하는 문제인데요. 지난주에 그 북한이 보여준 것을 보면 몇 가지 북한 나름대로 그 압도적 수준을 그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그 최근에 그 워싱턴에서 그 확장 억제 그 훈련 도상 훈련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ICBM을 쐈고요. 또 미국과 한국이 공중연합훈련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을 두발 쐈고요. 또 동해에서 그 한국과 미국, 일본이 그 북한의 그 미사일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쏠 경우 어떻게 대응하자 이런 훈련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순항미사일 네 발을 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나름대로 일종의 그 정해놓은 그 압박의 그 수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장 억제, 그러니까 핵우산 같은 훈련 이런 것을 하면은 ICBM 상당히 큰 대응을 하고, 한미 훈련에는 탄도 미사일을 쏘고, 또그 해상 훈련 이런 것 같은 거는 순항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같은 그 압도적 대응,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이 하나의 그 구실, 명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북한의 미사일 체계를 그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훈련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사한 북한이 그 미사일 ICBM이 화성 15형입니다. 화성 15형은 2017년에 개발한 그 장거리 미사일인데요. 이것이 과거 그몇번 실패를 했고, 실패하고 성공한 이런 것을 다 합쳐봐도 여태까지 네 번, 다섯 번 정도밖에 그 발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한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은 ICBM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 대개 한 10번, 20번 정도 시험 발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다 정확히 표적을 명중했다 이렇게 되면 완성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화성 15형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한네 번, 다섯 번밖에는 그 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한국과 미국의 그 훈련 이런 것을 그 명분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도 화성 15형 또 화성 17형 이런 ICBM을 계속 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발사와 관련해서요.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뭐 아직도 뭐 확실치 않다. 또 이제 이미 확보했을 것이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북한의 이 실제 그 기술 정도를.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ICBM 그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오랫동안 관심사로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이 재진입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일일이 반박하면서 새삼스럽게 이제 또 관심사로 떠오른 내용이죠. 이 평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 또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실 좀 엇갈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것과 그렇지 않다,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체로 보면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의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 같은 사람은 ICBM을 만든 나라 중에 재진입체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없고, 북한은 이미 2016년에 재진입체 지상시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도 미국 내 정보당국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이미 대기권 재진입을 견딜 수 있는 충분히 크고 단단한 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과 관련한 역량을 입증한 바가 없지 않느냐, 대외적으로 이러면서 이제 아직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관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한국 국방부의 정보본부도 최근에는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아마도 이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앞서 최 기자가 이제 북한이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이제 10차례 이상의 많은 시험 발사를 통해서 결국은 ICBM 이것을 이제 기술을 입증하는 것인데 북한은 물론 그만큼 많이 발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것을 다른 말하자면 전략 무기 개발에서와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에 또 적은 시험 발사를 통해서 이미 그 역량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미국과 한국은 지난 22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동 발표했는데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할게. 예, 그렇습니다.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사용에 대응하는 그 방안을 시험하고 또 검증하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거기에 상정해서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거기에 대한 억제 그리고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건데요. 이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것은 지난해에 미국이 국방부가 마련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요. 또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연례 안보협의회에서도 이런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네.
다시 한번 미국이 이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을 통해서 이 같은 경고를 발동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핵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 측 관계자들은 이 확장 억제 수단 운영 연습 후에 미국의 핵 잠수함 훈련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가서 그걸 시찰을 해본 이런 행동,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요번에 미국과 한국의 그 이제 실무자들이 그 워싱턴에 모여서 확장 억제 훈련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 새로 한 훈련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미 지난해 11월 그 한미 그 안보 협의회를 열었는데, 이때 당시 이미 한국과 미국이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최근에 그 워싱턴 펜타곤에서 이번에 한국과 미국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8차 그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을 했고요. 그 24일 날그 이제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 결과 중에 하나가 내온 북한이 가령 핵으로 미국이나 동맹국인 한국을 위협을 하면은 미국이 강력 대응해서 김정은 정권을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강력 경고를 했고요. 이 같은 훈련 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그 실무자들이 확장 억제 연습을 마치고 미국의 그 핵잠수함 훈련 기지를 방문을 해서 이것을 이제 둘러본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행사를 가졌는데요. 역시 그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핵우산을 동원을 해서 한국의 방위를 틀림없이 지켜준다 이런 얘기 있고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만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한국이나 미국을 위협을 하면은 이 같은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틀림없이 방위를 한다. 이런 것은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서 지난 19일 미국의 B-1B 전략 폭격기 등 1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중훈련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공중훈련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략 폭격기나 전투기를 동원해서 미국과 한국이 그 전략 자산으로 이렇게 그 무력 과시를 하는 것은 그 메시지는 확장 억제 운용 연습 후에 이제 핵잠수함 훈련 기지를 미국에 방문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가공할 미국의 핵 전력을 과시하고 또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핵공격으로부터 확장 억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지난해 11월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워싱턴 인근의 그 앤드류스 공군 기지를 방문해서 B-52 전략 폭격기 앞에서 사진 촬영을 했고요. 이 사진 촬영한 현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을 마친 후에 한국과 미국의 대표단이 미국 남부죠. 조지아주의 킹스베이의 핵 추진 잠수함 훈련 시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공개했죠. 두 나라 관계자들이 그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 내부에서 같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전략 폭격기 사진 촬영한 모습 공개하고 두 나라 당국자들이 또핵 잠수함 안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미국의 한국에 대한 말하자면 확장 억제 공약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공중 전투기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그 배경을 보자면 이 한국 내에서 북한의 핵 사용과 관련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네.
이런 점 때문에 자체 독자적인 핵무장론도 나왔고 또 미국의 전술 핵을 다시 한반도에 배치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점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핵선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야말로 정권의 종말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점들을 분명하게 메시지로 보내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정도 좀 궁금하네요.
네,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ICBM 쏘고 그다음에
예.
그 전략 탄도미사일들을 쐈고요. 이어서 그 순항미사일 네 발을 쐈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이 있자 한국 윤석열 정부는 즉각 그 국가안보회의 NSC를 열어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요. 이어서 그 한국과 미국 간의 그 공조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각 당시 그 한국의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이었는데요. 현지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회동을 갖고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를 규탄하는 그런 성명을 냈고요. 또 대통령실도 즉각 같은 그런 대북 경고를 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미국의 반응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면서 강력히 규탄을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18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 한국, 일본 외교장관이 또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토니 블링컨이 한 발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as you know, the PRK once again launched a ballistic missile. This one,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번 미사일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최근 몇달 동안 있었지만 이번 발사는 또다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도 이런 행동을 규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블링컨 장관이 말한 북한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 지금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북한이 어떻게 뭐 과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의 정세 아래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적인 이런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미온적이나마 비판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강하게 옹호하고 두둔하는 쪽으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가 그 자신들의 이유에 대해서도 외교부의 발표라든지 또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의 정세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합당한 말하자면 체제 안보에 대한 우려에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바로 이런 동향은 유엔 안보리에서의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어떠한 조치도 안보리가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극명하게 입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부터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이른바 이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의 대치 구도가 계속해서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이런 구도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뭐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난 한 2, 3년간 국제 정세가 상당히 크게 그야말로 격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이제 중국 봉쇄, 중국 압박 이런 것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지난해 2월이죠.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까지 함께 봉쇄하는 그런 일종의 대중 대러시아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북한 문제보다는 이 같은 중국, 러시아 압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같은 국제 정세 변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북아 정세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와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하나로 잇는 북방삼각관계 그리고 남쪽에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결속이 강화되는 남방삼각관계가 이루어져서 사실 북방삼각과 남방삼각이 과거 냉전 시절처럼 상당히 모든 문제, 정치 외교는 물론이고 경제 문제, 무슨 코로나 방역 이런 걸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같은 두 진영의 갈등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미사일도 발사하고 이 같은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 미국이 겉으로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또 북한도 이러이러한 조치를 북한이 미국이 없애면은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ICBM을 고각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상각도로 발사를 해서 좀더 멀리 나갔다고 하면, 그래서 괌이나 하와이 그런 그 부근에 떨어졌다고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정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말씀하신 거는 사실 그야말로 가정적인 상황이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사실 굉장히 가능성이 적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사실 그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을 하면서도 이것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가장 북한에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본토나 미국령 영토에 떨어지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괌이나 특히 미 본토하고도 멀지 않은 하와이 근처에 떨어진다면 이것은 사실 미국 영토 가까이에 그 북한의 ICBM이 발사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고 그야말로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이 실제로 이렇게 괌이나 하와이 근처에 도달할 ICBM을 실제로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서 그 발사할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유엔에서도 북한의 ICBM 발사가 많이 논의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20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그린필드
February.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은 2월 18일과 19일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세 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백히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양상을 지속하는 것은 안보리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안보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을 한 건데, 그런데 이날 안보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예, 그 원인은 명백합니다. 지난해부터 사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실 그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이고요. 과거와 같으면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한 가운데 추가적인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미국은 추가적인 대북 결의는 아예 추진조차도 시도하지 않고요.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안보리 의장 성명 채택을 그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것도 그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북 결의와는 달리 대북 결의의 경우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의안 채택은 불가능한 일인데요.
예.
의장 성명이나 그것보다 낮은 언론 발표문은 안보리 15개 나라 중에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채택이 되는 것이죠.
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의장 성명에 반대하니까 비록 9개 이상의 나라가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에서 9개 이상의 나라가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채택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의장 성명이 최근에 잇따라서 채택이 무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은 22일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도상 연습을 한 데 이어서 3월 중순에는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연합 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 또 한 번 이렇게 훈련하면 또 도발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같으면 그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한반도 정세에 뭐 가까운 장래에 이제 과연 어떻게 좀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나온 그 북한의 그 도발 움직임 또 한국과 미국의 대응 이런 것을 보면 3월에도 역시 그 상당한 그 긴장이 고조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미국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3월 중순에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그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과거와 달리 이번 그 자유의 방패 훈련은 훈련의 규모, 강도 이것이 상당히 그 강화될 그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주말에 이제 뭐 한 이틀간 쉬기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의 방패 훈련은 11일간 계속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대규모 기동 훈련은 물론이고 상륙 훈련을 해서 그 과거 없어졌던 그 독수리 훈련과 같은 수준의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미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군과 미군이 이미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2월에 북한 측에서 그 김여정 담화, 북한 그 외무성의 담화를 내서 이 같은 훈련이 할 때마다 북한이 압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뭐 ICBM까지 지금 발사를 했으니까요. 아마 그 4월에 3월에 자유의 방패 훈련이 되면은 북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 반발하고 ICBM 또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것을 발사를 해서 상당히 3월에도 2월 못지않게 그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소식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소식 그리고 북한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 속 주인공이 된 여성 관련 소식 주제로 다뤄봅니다. 2023년 2월 이달의 여성 뉴스 키워드는 신디 정, 니키 헤일리 대선 출마 그리고 핑크 텍스입니다. 네,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이달에 아주 굵직한 여성 인사들의 뉴스가 많았어요. 소개해드릴 인물이 많은데요. 각각의 인물 또 화제가 된 이유들 간략하게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자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주인공.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겸 사우스캐롤라이나 전 주지사입니다. 지난 14일에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고요. 공화당 소속입니다. 올해 나이 51살인데요.
네.
지난 2011년에 38살 나이로 당시 미국의 최연소 주지사이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최초 여성 주지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 유엔 미국 대사도 지냈고요.
네. 자,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 위한 도전장을 낸 건데요.
네.
아,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뭔지 설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하는 동영상에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세대교체 강조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공화당이 지난 8번의 선거에서 7번 패했다, 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 바이든 지금 대통령의 기록이 끔찍하다면서 워싱턴 기득권층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사회주의 좌파가 역사를 다시 쓰려고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을 괴롭힐 수 없다. 그 괴롭힘 참지 않겠다.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현 정권하고 워싱턴 정가, 공화당에 대한 질책까지 쏟아냈는데요.
네.
헤일리 전 주지사의 지지율은 어떤가요?
자,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은 아직은 4%에 불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3%니까 큰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 밖에도 대선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등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소식 먼저 알아봤고요. 헤일리 전 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날과 같은 날 이 백악관이 새로운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14일 성명을 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서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미국의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경제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레이얼 브레이너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여성은 아닌데요. 어떤 사람인가요?
네. 올해 61살 여성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이 자세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브레이너드 씨는 미국 외교관의 딸이고요.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과 폴란드에서 자랐고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재무부 국제문제 담당 차관을 지내는 등 아주 다양한 정부 경험을 가진 여성 경제학자인데요.
네.
2014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연준 이사로 임명이 됐고요. 2021년에 연준 부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분석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브레이너드 씨에게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김으로써 차기 재무장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브레이너드 씨는 이전 오바마 정권과 클린턴 정권 당시에 좀 더 진보적인 의제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신문은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고려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및 반도체 지출 정책의 이행을 계속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연준 관리가 백악관의 또 최고의 직책을 맡게 된 건데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벤 버냉키 전 위원장이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CEA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5년에 연준 이사직을 그만뒀고요. 2006년에는 연준의 수장이 됐죠. 또 제닛 옐런 현 재무장관도 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이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재직하기 위해서 연준 이사직을 떠났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그리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 CEA라고 하는데요. 이건 네. 194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름대로 경제정책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종의 백악관의 싱크탱크고요. 국가경제위원회 이거는 NEC라고 약자로 씁니다.
네.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하고 며칠 뒤에 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목적은 대규모 그룹의 기관 부서장을 모아서 정책을 조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국가안보회의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제자문위원회가 작은 싱크탱크라면 국가경제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을 위한 뭐 전쟁터 같은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요. 이번에는 한인 여성 연방항소법원 판사 탄생 소식 알아볼까요?
네. 역시 14일에 있었습니다. 오늘 소식 전하면서 14일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네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한 이 연방판사가 미국 상원에서 100번째 인준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주인공이 바로 한국계 미국인 여성 신디 정 씨인데요. 정 씨는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의 판사로 미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 델라웨어와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미국령 버지니아 아일랜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인 여성 신디 정 씨 어떤 인물인가요?
네. 신디 정 판사는 1997년 예일대를 졸업했습니다. 2002년에 컬럼비아 법률전문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네.
앨라바마주 재판연구원 또 뉴욕주 검사를 거쳐서 2009년부터 미국 법무부 인권국의 형사사건 부문 공판검사로 근무했습니다.
아.
2014년부터 펜실베니아주 서부연방지방검찰청으로 옮겨서 강력범죄, 중범죄 담당 부서에서 검사로 근무를 했고요.
네.
펜실베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장에 지명돼서 또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검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를 굵직한 인사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연방 상원으로 재임한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 은퇴 소식 알아보죠.
네. 역시 14일입니다. 네.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내년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나는 내년 말까지 지역구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뭐 30년 이상 의원으로 재직한 정계 거물 중 한 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로 나이가 89살입니다.
네.
현직 상원의원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은 의원이기도 한데요. 1978년에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피살되면서 시장 대행을 맡았다가 첫 여성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네.
재임에 성공해서 1988년 초까지 시장직 이어갔습니다. 자, 연방 상원의원에 오른 것은 1992년 보궐선거로 인해서입니다. 워싱턴 의사당의 캘리포니아주의 첫 여성 연방 상원의원으로 입성했는데요. 그 이후에 2018년까지 5차례 연속 당선됐습니다.
네.
자, 파인스타인 의원은 첫 여성 법사위원 또 첫 여성 정보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의 의정활동 중 주요 성과를 꼽는 것은 1994년에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 발의를 주도해서 통과시킨 주역으로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이달의 여성 뉴스로 굵직한 여성 인사들 이야기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사업가의 은퇴 소식이네요.
예. 네, 전 세계 25억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 유튜브의
예, 네.
최고 경영자입니다. 수잔 워치츠키 씨가 사임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나이 54살의 여성입니다.
예. 구글의 첫 번째 사무실이 워치츠키 씨의 차고였다는 일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워치츠키 씨와 함께 구글을 설립한 레리 페이지 씨, 또 세르게이 브린 씨가 1998년에 검색 엔진 사업을 위해서 월 $1,700 월세를 내고 이 워치츠키 씨의 차고를 사무실로 썼다는 일화 유명합니다.
네. 가정집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사가 지금은 뭐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예.
유튜브는 구글에 제공하는 아까 언급하셨지만 동영상 서비스죠.
예. 2006년 구글이 유튜브사를 사들였습니다. 이 수잔 워치츠키 씨가 2014년부터 이 유튜브의 최고 경영자 CEO직에 올랐고요. 지난 9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임을 한다는 건데 그만두는 이유는 뭔가요?
직원들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가족과 건강 그리고 자기의 열정이 있는 그 개인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사임한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AP통신은 워치츠키 씨는 남성이 지배하는 기술 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임원 중에 한 명이고 구글의 첫 번째 임대주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구글 초기 차고를 빌려줬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핑크택스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핑크 택스가 뭔지부터 알아보죠.
네, 핑크 분홍색 세금 택스입니다.
그렇죠.
이건 특정 세금의 이름이 아니고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성 관련 품목이 남성 관련 상품보다 일반적으로 더 비싼데 그 이유는 여성 관련 용품에 붙는 세금이 더 비싸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2015년에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이 100개 회사에 800개 상품, 제품을 분석했더니 평균적으로 여성을 위한 개인 미용, 위생용품이 그 유사한 남성 제품들보다 13%가 더 비싸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뭐 액세서리, 성인용 의류, 여성용품이 7%, 8% 더 비쌌고요.
네.
연구는 여성들은 남성과 뭐 비슷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평생 수천 달러를 더 쓰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CNN 방송이 핑크택스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14일이 발렌타인데이였죠.
그렇죠.
예, 남녀가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의미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인데요. 이날에 역대 최악의 발렌타인데이 서프라이즈라는 비판이 나오는 근거가 됐습니다. 자, 연구를 진행한 진보정책연구소의 무역 글로벌 담당자에 따르면 여성 속옷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5.5%고요.
네.
남성 속옷은 11.5%에 불과했습니다.
네.
대부분 국가에서는 남녀 관세율이 똑같습니다. 남녀 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요.
네.
호주에서는 관세율이 남녀 동일하게 5%고요. 뉴질랜드는 10%, 캐나다 18%, 인도는 25% 등인데요. CNN은 그러면서 미국 관세가 퇴행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비싼 속옷에, 더 비싼 속옷에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실크 같은 이 비싼 소재의 속옷에 붙는 세금을 보면은 여성용이 2.1%, 남성용은 0.9%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값싼 면으로 만들어지는 속옷은요. 여성용이 7.6%까지 올라가고요. 남성용도 7.4%입니다. 또 가장 저렴한 합성 폴리에스테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만든 여성용 그 제품은 여성이 16%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미국의 의류 회사들이 값싼 속옷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 외국의 해외 업체들 때문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네. 뭐 비싼 그 고급 소재 속옷에 붙는 세금이 더 싸다고 해도 들어보니까 여성 속옷의 세금이 높은 건 뭐 여전하네요.
네. 세금 많이 내는 건 좀 불공평한데.
네.
그래도 여성인데 남성 속옷을 사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번 달 여행시 여성 뉴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는 굵직한 여성 인사들의 최근 소식 살펴봤고요. 핑크택스가 뭔지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잘 생각해봐라 라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Always happy to be here.
I'm thinking of opening my own business.
That's a big step.
I know. I will quit this job first. And then start the business.
Yeah, but look before you leap.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하니까 존이 look before you leap. 뛰기 전에 보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Look, 보다. Before you leap. 뛰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잘 생각해보라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표현 되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유비무한. 평소에 준비가 돼 있다면 후에 근심이 없다. 무슨 일이든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표현으로 better safe than sorry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귀찮은 일이라도 그냥 지금 미리 하는 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나쁜 일이 생겨서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How's your new business plans going?
So far, so good.
Did you sign the lease agreement with your landlord?
I'm still reading the fine print.
Maybe you should see a lawyer. Better safe than sorry.
단이 제게 새로운 사업 계획이 잘 돼가냐고 물으면서 건물주와 계약을 했는지 물어서 제가 계약서의 작은 글씨들, the fine print, 여기서 fine은 좋은,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글씨, 계약서의 세부 항목을 말합니다. 보통 계약서를 보면 주의사항, 세부 규정들이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작은 글씨로 인쇄돼 있는 부분들을 the fine print라고 합니다.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이런 the fine print, 계약 세부 항목을 잘 읽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좌니 변호사를 만나보라며 better safe than sorry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비무한, better safe than sorry,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m washing my hands. Better safe than sorry, right?
Definitely.
If I'm sick, I don't want to get other people sick too.
That's true. Better safe than sorry. And wear the mask.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지만 better safe than sorry. Better, 뭐뭐한 게 낫다. Sorry, 미안한 것보다, 후회하는 것보다 이런 말이죠. 또 다른 비슷한 표현으로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You cannot be too careful. 이 말 뒤에 ing를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운전하는 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You can't be too careful while driving.
길을 건너는 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You can't be too careful crossing the street.
그럼 끝으로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Look before you leap,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thinking of opening my own business.
That's a big step.
I know. I will quit this job first and then start the business.
Yes, but look before you leap.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Look before you leap. 유비무한. Better safe than sorry.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You cannot be too careful. 신중하게 행동하면 좋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1862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손토 요서의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손토 요서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